자, 오늘 말씀은 다섯 가지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에 성전이 허물어지는 성전 파괴와 함께 멸망시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시 회복하되 이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때에 이런 내용입니다. 10절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우리 집은 몇 대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남은 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내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면서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고 교회에 내가 교인으로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성전이 그것을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었으면 행함으로 그 신앙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9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진짜 두렵지 않아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한마디로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성소를 짓되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런데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집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택한 백성의 만남의 집인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는 너희가 성전만 있다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교회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기둥 머리를 쳐버리니까 문지방까지 움직이게 하겠다.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앞에 있는 14절에 8장 14절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또 부엘세바에 있는 그 단을 두고 맹세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제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단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피할 수가 없게 하는데 2절부터 4절에는 막 철저하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 하다 목사님 주일날 나와보니까 또 왜 죽인다는 소리를 합니까? 성경 그대로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인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아보자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들이 타고 서울로 들어간다. 죽음의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거기도 내 손이 거기서도 붙잡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내 눈을 피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에게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다. 아이고, 저는 사절 보면서 아주 그냥 정말 몸서리 쳐졌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려갈지라도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교회를 다닌 자냐,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인이냐,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 너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너는 어떠냐? 네가 목사냐? 네가 명목만 목사냐? 너 죽이겠다 이거예요. 너 신앙생활 그 따위로 해가지고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이고 또 죽이고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은 찾아낸다는 거이죠.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걸 렘넌트라고 그러거든요. 남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실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체가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보여져야 되냐면, 이 땅에 교회로 세워졌는데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 수 있겠냐는 거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지상에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내 몸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보겠느냐? 내 눈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목사 피할 길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어때요? 이 남은 자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살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11절 이하입니다. 그날의 그 말은 마지막 이제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야기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날로 하겠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돌아온 일이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회복돼서 이제 왔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이적과 같이 세우고, 그 말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은 통일 왕국 시대였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지 않을 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냐? 5절부터 6절에서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 만군의 5절 오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에 애통하게 하심.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버리게 되면 땅을 녹여버리잖아요. 완전히 화산 폭발시켜버리고. 예. 그 땅의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게 하며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요. 또 하나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 이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이 땅을 완전하게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도 완전하게 망하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반드시 회복의 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번에 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만은 목포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고 있다 하신 분도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해야겠다고. 예, 요한계시록을. 그러면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곧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지막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여주고 교회 목사들에게 긴박감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거품 경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무슨 행사 위주로 나가면 반드시 그 교회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애들만 다섯 가정에서 애들이 모였는데 13명이 모인 거예요. 애기들만. 정말 이 애기들이. 그런데 이 13명의 애기들이 조그만 방에 모였는데 굿도 아니고 장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옆에 있었고 사모님도 있었고 전사님도 있고 있었는데 메시지 들어가니까요. 조용하게 13명이. 그 메시지를 얘들이 듣는지 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 자세가 조용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는 너무 어제 행복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대 통합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세대 통합이 실패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망한 것처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내가 때로는 들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 괴로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애들의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신앙의 그 자세 하나가 그 애기들로부터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어때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13절에 그랬습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하지 않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하는데 포도주를 만들려면 발로 밟아오고 하는데 이 포도송이 거두어 놓은 거지 색은 나오기 전까지도 다 포도주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정말로 100%가 날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들었는데 범죄하게 되니까 땅이 저주받지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런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보면 생명과가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강가에 수많은 생명과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충만하게 받은 분들이 간증하게 되면 아주 우리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일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몸 자체가 범죄할 수 없는 예수님과 동일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는 즐기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조금 자칫 잘못하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 또 노가접을 벌이지만은 거기에 분위기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우리 몸 전체가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되고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완벽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곱령의 역사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는 밝힌 거이죠. 그렇게 풍성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제 7절에서부터 이 8절에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은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이 이유가 도대체 뭐이냐? 왜 예배드린 자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예배에 성실하게 드리고 오고 주일 성수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왜 나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오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의 자손 그들을 멸시했지 않아요. 여기에 에티오피아에 가는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당시에 이 하박국 아모스가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이 당시 본다면은 애굽의 남부 지방 전체를 장악해 왔던 그러한 자들이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의 자손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 껌둥이 막 그려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멸시하는 것 같이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않냐? 너희들이 내게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내 백성이냐? 네가 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멸시한다 하는 정도다. 네가 교회 다니냐? 네가 예배자냐? 네가 진짜 성경 보고 있냐? 나는 저기 깡패 자식하고 똑같이 너 본다. 저 돈 많이 있으면 정치하고 있는데 못된 것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똑같이 봐. 이런 다음에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너는 저기에 있는 창녀보다도 못한 놈이다 라고 나를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뚫어져 보시는데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까지 아니냐?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 하나님 참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예배자요 제사장 나라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이 백성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이 사명을 주고 이렇게 축복된 자들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 우상 숭배나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을 누구와 같이 취급하고 있느냐. 브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끌어낸 것이나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나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별 볼 일 없다.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가 교회 목사냐? 난 너 별 볼 일 없게 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면은 아무리 내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지만은 하나님은 본래의 하나님 속성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 사람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잘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를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책임을 진다. 예. 내가 창조께는 책임을 진다. 이런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다. 말씀했습니다. 아모스서는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제 다 내일부터는 뭐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범죄하면 다시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나 내 고집 꺾지 않냐고 나아갈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 아침에 깨어서 잠자리에 들어 너는 잠자지만 너 자고 있는 모습까지도 내가 보고 있고 너는 겉사람을 놓고 판단하지만 나는 너 속사람까지 너의 일에 진행하는 출발한 그 일에 대한 본질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어놓고 엄마 나 이거 잘못해서 그러면 교환해 준 거예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도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요즘에 계속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기가 막힌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낮에도 생각하는 건 뭐냐. 저렇게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느냐. 아니다는 거이죠. 아니다는 거이죠. 저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냐고 택한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이라면은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평범한 사람 같지만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평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평범한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행복한 것이 있겠냐. 이러한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전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